출애굽기 62번 메시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과 율법의 기능의 소극적인 방면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과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두 면, 즉 낮의 면과 밤의 면이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깊이 안에 들어가 영적 체험에 비추어 본다면 율법을 주신 것과 율법의 기능에 관해 이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좋지 않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4절에서 그는 더 나아가 율법은 신령하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며 또한 신령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관하여 신령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은 율법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과 성분상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성분상 하나님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있는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이 성분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들은 매우 선하지만 그 바탕이 그 영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분상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선하고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근원이요 바탕이시므로 율법은 성질상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선하지 않거나 영적이지 않은 어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율법을 말합니다. 그는 율법이 거룩하고 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선언합니다. 우리가 선하건 악하건 영적이건 영적이지 않건 율법은 선하고 영적입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선합니다. 우리는 영적이지 않을지라도 율법은 영적입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율법은 선하며 영적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영적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고 낮이 되거나 밤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명령이 매우 소극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의 두 면, 낮의 면과 밤의 면은 산 위에서 율법을 준 사건과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는 그 산이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산 정상에서의 주님과의 그 놀라운 체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형의 산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변형된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실제로 변형되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지낸 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그에게 주입된 하나님의 요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반사되는 그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빛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이 주어진 산은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섞여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형의 산에서의 체험을 잊지 않고 나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언급한 것처럼 모세도 주를 보고 그분의 요소로 채워지고 그분과 섞여진 하나님의 산에서의 체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지와 눈멀므로 인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섞여질 수 있다는 진리를 반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섞여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이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섞여지지 않았다면 그 얼굴의 빛남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모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변형을 체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얼굴이 빛난 사람이 두 명이 있으니 변형의 산에서의 그리스도와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입니다. 그리스도는 변형의 산에 계실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세도 주님을 여러 날 동안 보고 하산하였을 때 얼굴이 또한 빛났습니다. 결국 믿는 이들은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을 보고 그분으로 채워진 산 위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율법의 선포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낮인가 밤인가는 율법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산꼭대기의 모세라면 율법의 선포는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밑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의 선포는 두렵고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때 세 범주의 사람들,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 멀리서 경배하면서 산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의 변형과 채워짐을 체험하였습니다. 산꼭대기나 기슭이 아닌 산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였고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당신의 체험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산 기슭에서 떨고 있습니까? 멀리서 경배하며 산에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요소로 채워지면서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율법의 선포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율법의 주어짐이 우리에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낮이냐 밤이냐는 율법 아닌 우리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적극적이면 율법의 주어짐 또한 적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소극적이라면 율법의 선포 또한 소극적일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성경 읽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성경은 낮의 책일 수도 있고 밤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읽는 사람에게 좋은 것만을 제공한다는 미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미신적인 믿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에 오면 적극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와서 이득이 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사실상 성경에 의해 영적으로 죽어왔습니다. 성경을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목사와 신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 죽은 것은 성경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처럼 성경은 선하고 영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서 어떤 면으로든 그릇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밤인 사람에게 성경은 밤의 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체험에 낮의 책이 되는가 밤의 책이 되는가는 성경 자체가 아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것을 지키거나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지킬 몇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의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채워 넣을 의향으로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중국 북부에서는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는 석탄 난로를 사용하여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날씨가 특히 추울 때면 나는 난로 가까이에 서서 그 열을 흡수하기를 즐겼습니다. 내가 난로가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른 방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옷을 통하여 나오는 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로가에 서 있음으로써 나는 난로의 열로 적셔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한 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요소를 옮겨 붙도록 사람들을 자신 가까이에 두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옳았건 그릇되었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그분과 함께 있도록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려고 노력한 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깊이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간 살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오래 품어온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야망이나 목적을 가질지라도 광야에서 40년간 산 후에는 분명 모든 야망의 자취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던 때는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다음 40년이 끝날 무렵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말에 의하면 강한 사람일지라도 80살 이상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모든 야망의 종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양들아,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며칠 후 나는 끝날 것이다. 어느 날 모세는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을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고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이유를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후에 하나님을 가시덤불 가운데 사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실망하고 낙담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어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애굽의 핍박에서 구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분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적극적인 면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분에게뿐 아니라 그분 안으로 데려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끌고 그분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계신 그분에게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홍해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준비한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른 바로 그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오셨습니다. 5장 1절에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10장 9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산에 와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잔치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이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를 갖도록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산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의 소극적인 면, 백성을 하나님의 산에 데려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지킬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신 19장에는 천둥이나 어둠이나 나팔 소리가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의 분위기는 유쾌하고 조용하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그분에게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큰 독수리로 비유하신 후 계속해서 주님은 그 백성이 자기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은혜로 표현된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서 밝아진다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아론조차도 무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설득당하여 사람들이 섬길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새긴 사람들의 반응과 아론의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자신들에 대해서 무지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고 분위기를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자신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백성이 그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 지경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은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가를 보게 됩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런 두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 의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심으로 두려워 말라 라고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신을 증명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레와 어둠과 번개와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 40일이 이스라엘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일은 그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40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과 연합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 석탄 난로 가까이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열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오래 머물수록 더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40일의 대부분에 모세나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40일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백성 중 하나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기쁘셨습니다. 당신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만족하겠습니까? 가령 한 형제가 당신을 초대해서 그의 거실에 함께 앉아있기를 요청한다 합시다. 그런 후 그가 12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머물며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도 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40일을 하나님과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오직 모세가 신성한 옮겨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그에게 주입되었습니다. 내 어린 손자들 중 어떤 아이는 내 아내와 나를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 아이는 주로 먹을 것을 위해 옵니다. 그 아이에게 다른 먹을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아이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이 그 아이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어떤 것을 좀 얻으면 제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애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자들의 행동은 종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필요한 어떤 것을 그분에게서 얻기 위하여 그분께 기도하기도 하고 만나 교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도록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그분 자신과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것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입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40일을 산꼭대기에서 보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음을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 자신을 모세 안에 주입시키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으로 빛나도록 그분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기 원한다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옮겨 붙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주입된 것처럼 그들이 그분 자신으로 주입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불탄 떨기나무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안에 계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을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신으로 주입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 만들 것이다. 나와 함께 있거라. 그러면 나의 어떠함으로 너희를 적실 것이다. 결국 너희는 내가 보기에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하나님으로 적셔져 하나님을 비치기 시작했다면 그 광경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하기 원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것들을 보았고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관념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같이 큰 책을 주셨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수백 장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 중 어떤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경에 올 때 하나님께 온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관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쉽게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와서 여러 가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오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2차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차적인 것은 그분과 함께 머물러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어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수백 수천 가지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적인 관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원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결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려고 결심하는 대신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말한다면 그분은 아주 좋다. 이제 너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하기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너를 위해 너를 통하여 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에 관한 찬송에 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한 소절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네.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기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주님께 주여 당신은 내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다.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하여는 또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께 정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게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